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예수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올바로 전해지고 말씀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져서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18절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일한 것이 됨을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에 그 패턴이 나와 있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여자가 족보에 나올 때는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패턴으로 이 족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한테 와서는 그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족보가 끝났습니다. 이제 18절부터 마태는 더욱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중앙 부분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약혼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말하고 있는 약혼보다는 그 당시에 그 약혼은 더욱 중대하고 영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은 증인들 앞에서 벌써 서약을 하였고 죽는 것 외에는 파할 수가 없는 그런 서약이라는 것을 둘이 이해하고 약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혼한 자들, 약혼한 자들은 남편과 아내로 벌써 불려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남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는데,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분명한 것은 아직 결혼식이 있지 않았지만 그 주의 사자도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후에 남자가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야 이제 부부관계가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이 약혼은 한 1년 정도 그런 기간 동안 계속되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이 되어 태어나시는데 그 시간을 마리아가 약혼을 한 후 그러나 결혼식 하기 전 이때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배경은 온전한 패밀리, 온전한 가족 그 안으로 태어나는, 즉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그런 가정, 그런 패밀리로 그 안으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정혼도 하기 전에 아무 남자가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 시점인가? 왜 여긴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싱글 맘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남자가 필요 없는 그런 잉태인데 그냥 싱글 맘에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이렇게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것에 대하여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있는 패밀리의 중요성 뭐 제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혼자 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는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이혼도 허락이 됩니다. 성경적인 이혼이 허락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혼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둘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의 가르침과 또 훈계와 그런 것을 다 받고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즉 이제 아기를 가진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한테 있어서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약혼한 그 마리아와 관계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하여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가 어떻게 한 것인가가 여기 나오는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로운 자 요셉이 이런 일들을 지금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초점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까지 쓰여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건 복된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제 화도 많이 났을 텐데 실망도 많이 했을 텐데 마리아에게 온갖 창피함을 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가지 초이스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라면 세 가지 초이스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입니다. 결혼이 아니고 약혼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아내라 인정이 돼갖고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둘 다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초이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같은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면 요셉은 그냥 마리아와 뭐 용서하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완전하게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태에서 지금 요셉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때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는 여러분이 용서하고 계속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가늠한 그 남자나 여자와 이혼을 해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뭐 어디에서 봐도 결혼 전에 성관계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습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4절서부터 보면 요셉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요셉,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우리 25절에 보면은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그러면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했다 하는 뜻을 어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충분히 보이죠.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아내를 데려와서 전혀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또 그 마태복음 뒤에도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캐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가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동정녀다 하는 거는 성경이 그렇게 허락하질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지 멋대로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요셉과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이들을 낳은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아니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란 말도 제가 잘못했네요. 마리아는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가면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동정녀로 끝까지 남아서 죽지 않고 승천한 마리아로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선 그것부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도 이때에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나서도 세상식으로 말하면 사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리아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창피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기에서 마리아도 참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 그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이 또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라는 이 사실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영광을 받겠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적이 아닌 이것이 왜 이렇게 진리같이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지, 즉 세상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성경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은 사탄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면 사탄에게 돌려지는 영광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더 큽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탄에게 돌려지는 영광이 더 큽니다, 지금. 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의 그 비율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가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까지도. 어쨌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겸손케 하십니다. 요셉을 다윗의 자손아 부르시는 그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요셉이 자기의 법적 아들로 받아들여져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그 1절에서 17절에 보여진 그 현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현실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이름을 지어준다. 자기 아들로 지금 받아주는 것입니다.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피를 가졌다 하는 이런 학자들도 많은데 확실하게 증거를 잡을 만한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요셉을 따라 올라간 족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족보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리아의 그 라인을 따라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법적으로 이 요셉의, 즉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 성령님 잉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을 안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유명한 책 하나 나온 게 있었죠.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참 나중에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거운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이따위 책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잘못 전하고 잘못 말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잘못 전하고 잘못 말하면 여러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화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헛소리를 해도 화가 안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입니까? 세상은 진리를 반대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저 마리아가 요즘 영어로 surrogate mother, 그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는, 그래서 다른 두 남자와 여자에서 만들어진 잉태된 그 태아를 이제 어떤 여자의 그 자궁만 빌려서 집어넣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 뱃속에 마리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물질을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에게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진스,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의 몸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남자의 도움으로 잉태한 것은 또 아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과 성관계가 있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다른 종교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과 성관계를 갖는,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것을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그리고 여기에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다 유대교에서 자라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화적인 그런,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신화적인 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인간이 되셨을 때에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잉태된 거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가르쳐주질 않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그러나 완전 인간, 즉 그 몸은, 그 영은 예수님이 세 가지죠. 우리는 둘이 두 가지예요. 몸과 영입니다. 인간들은 몸과 영. 예수님은 세 가지. 인간의 몸과 영, 그리고 하나님이신 영. 완전 인간이 되려면 육체만 있어서 완전 인간이 못 됩니다. 영만 있어서 완전 인간이 못 되고, 완전한 인간은 육과 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교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어려운 질문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확실하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냐의 답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봤죠. 인간 족보는 죄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죄가 내려오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이제 계속 내려오는 그 죄가 끊긴다는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은 죄인인 엄마와 죄인인 아빠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 계속 죄가 내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속 내려오는 그 죄가 끊어지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의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는 죄인이라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관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마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완전 인간으로 태어나시되 죄가 없이 태어나십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우리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4장 15절에 가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우리 깊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뭐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갔고 감격이 많이 없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제가 여기 있는 무슨 이런 마이크가 된다. 내가 무슨 저런 지갑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소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자신을 낮추시는 것인가? 우리는 말구유에 태어나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저희가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태아가 되셔서 태아로서 인간 한 여자의 뱃속에 지금 계시면서 그 여자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 인간 뱃속에서 그 인간에게서 영양물을 공급받으시면서 자라나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지가 뭘 해요?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인간에게 연결이 돼서 그 인간에게서 영양물을 받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면 이따위 소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로 기적인지 아세요? 참으로 믿는 건 말입니다.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바보니까 착각할지 몰라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는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기적인지 아시냔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달라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야,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야,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모자르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존재하시기를 기뻐하시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그 후부터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33년 동안 인간이 되셨다가 이제 다시 인간이 아니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도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뭐냔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저 33년 동안 인간이 잠시 되어준 것도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인간이시란 말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같이 같이 존재하시기를 우리의 형제로 같이 존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성경 앞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인간이 무엇을 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얘기하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원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초점이 들어가야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하셔서 이루시는 구원인데 인간은 그저 앉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을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알미니안 주인은 성경에서 참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감사함을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초점은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참 이제 앞으로 마태를 통해서 이제 이 질문을 대답을 받겠는데, 먼저 인간이 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되셨다. 참 이래서 설교자는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를 좀 정말 그 엄청난 수준에서 한번 좀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여 완전 인간이십니다. 이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대요리문답 38문에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하셨습니까?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한 것은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죽음의 세력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고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적 기도의 가치와 효과를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총애를 얻고 한 특수한 백성을 구속하여 저희에게 성령을 주며 저희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저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9문에 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였습니까?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한 것은 그가 우리의 성질을 향상시키고 율법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우리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적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는 분이어야 하며 또 우리가 양자됨을 얻고 의로움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대표하시려면 사람은 오직 사람이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동물 제사가 지금 인간 대신 그 동물이 죽는 것 그건 예표 수준이지 참으로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를 대표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을 안 믿는 자를 교인으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데서는 뭐 기독교인이라 하며 이런 걸 안 믿어도 되는지 몰라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완전 인간과 완전 하나님이라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창조된 하나님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이면 내가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예수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예수, 헬라어로 여호수아의 구약의 여호수아. 즉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 내에서도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한 하나님이 그 인종에 따라 다른 식으로 그 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거라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십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뜻을 가진 이름을 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무슨 구원을 이루러 오신 거냐? 세상 구원입니까? 경제적 구원입니까? 정치적 구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이지 경제적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 구원도 아닙니다. 즉 구약에서 보여진 세상 한 곳에서 구원받아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표적 수준입니다.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인간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런데 자기 행위로 자기가 좀 잘난 것을 보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이 온 그 목적 자체를 깔보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어요. 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심을 깔보는 소리입니다. 죄에서 구원되어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되어 천국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여호수아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참 여호수아는 로마군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또 세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강한 이스라엘을 이루신 것이라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십니다. 여기에서 혼동을 합니다. 특히 한국 교인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기독교화시키라. 그렇게 하여 그 나간 교회가 세상화가 돼버리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는 구원은 그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잘못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망합니다. 벌써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마음대로 하자 이런 말이 아니죠. 초점은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저하고 찬성할 만한 목사님들이 손가락 이거 접히는 숫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하게 하자. 그 말이 너무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보여지는 구원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 일에 교회가 사용되는 것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 세상에 끄집어내어 천국으로 옮기는 그 일에 교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아니 종교적인 나라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다시 종교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종교심을 갖는 겁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성경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마태가 말합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이사야서 7장에 가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유다왕 아하스라는 왕이 좋은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이 배경입니다. 즉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인데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사야를 보내서 그 유다 왕에게 가서는 결코 적군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그 아이는 지금 이 아이 그 아이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라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그저 젊은 여인이라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 7장에서 말하는 이 아이가 16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벌써 너를 쳐들어오는 두 왕이 망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여자에게 처녀에서 났다는 거, 동정녀에서 났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여자에게 태어난 아이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것도 예표 수준이고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부분적으로, 세상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마태도 저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사야서 7장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데 그러나 이사야서 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딴 사람을 배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태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걸 잘 이해하고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리하여 인간이 되시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도 됩니다.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세상 족보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적, 인간적 족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천국 족보는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족보에는 성령님께서 김용아리를 낳고 성령님께서 누구누구를 낳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이 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교회가 태어나는데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령 잉태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부활되어서 완전 사람이 된 그 모습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이 될 그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참여됩니다. 한 구절만 이제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상징적으로 지금 하가와 사라에 태어나는 그 아이들 이삭과 이삭이 지금 여기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 근데 항상 그때서부터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은 육체적으로 잉태된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고난에 삼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삶에 여러분과 저도 참여됩니다. 이제 성령님을 따라 난 자들이 여러분과 전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벌써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삽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이 귀한 삶 힘내어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어 있는지 깨달아가는 기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